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지껏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본문이 주로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크게 네 가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이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보시면 12장과 13장에서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세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지내지만 불신자인, 그리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는 불신자 박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12장과 13장에서는 이웃을 셋으로 나누고 그 셋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이 14장, 그리고 오늘 보는 15장에서는 이웃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중점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14장 앞부분에서는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또 나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 앞에다가 거칠 것은 너희가 두지 마라. 시험에 들게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은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렇게 본문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꼼꼼하게 천천히 읽고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참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바울이 이웃사랑과 관련된 권면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지가 나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권면하는 대상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부자는, 아니면 뭐, 남자는, 키가 큰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른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좀 믿음이 연약해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면 뭐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담당해줘라. 담당해준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담당해준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덮어줘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을 잘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해줘라, 그겁니다. 사랑해주고 덮어줘라.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배려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잘 배려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배려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배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전이 돼서 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형들한테 동생 때리지 마라. 동생 때리지 마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생들이 형을 때리고 있는. 동생이 형을 때려도 형이 나를 안 때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형이 동생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가 울거나 그러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배려하느냐? 울고는 애는 절대로 나이 많은 어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려할 것 같으면 걔가 어른이죠. 그러니까 배려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른이 아이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니까 사실 마음에는 가서 이렇게 우린 다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꿀밤이라는데 확 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이를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렇게 제가 혹시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어차피 참는 거 그냥 조용히 끝까지 참지. 그리고 내가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되면 가급적 자매님들은 너무 짧은 나시나 야한 옷은 안 입고 오는 게 그게 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사실은 자유예요. 다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좀 연약한 이 남자 형제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배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시를 입고 누가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좀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배려해주고 양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굳이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이 팔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팔뚝도 두꺼운데 나시를 입고 왔느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배려를 해줘야지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게끔 해줘라.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나는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안으로 속으로 찡그려지는데도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하튼 내가 웃고 상대방을 찡그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속으로 참고 상대방이 웃게끔 할 것이냐,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 내가 좀 믿음이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참고 상대방이 웃게끔, 상대방이 기쁘게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열불이 나죠. 이게 막, 이게 참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니,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비성경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맞는데, 왜 내가 참고 저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반문이 생길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준을 여기다 그냥 탁 갖다 댔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기준으로 등장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예수님 누굴 기쁘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어떤 식이었는지를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당하셨냐면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셨냐면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원수들을 예수님 사랑하신 거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냐? 그들을 기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바울이 요구하는 건 너를 비방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막 뜯어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저 사람 유인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예배 시간에 저거밖에 못하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막 비방하거나 못 살게 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는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줘라. 그 정도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제시했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은 예수님처럼 해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거에 100분의 1 정도만 해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5절, 6절을 보면 한편으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특별히 이 장로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일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배려해야지. 배려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도 몰라.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도 니네가 인내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참아주는 게 그게 참 너도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뜻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입도 하나가 되는. 뭐 입이 하나가 된다는 건 뽀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저 사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건내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의 마음 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저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서는 막상 가서는 얘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상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의 마음. 주님과 같은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부족할 때에 잘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같은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네가 그 사람 시험에 들게끔 그 사람 앞에서 거치는 거 두지 마라.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네가 담당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라. 차츰차츰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가 어떤 모습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어떤 단계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것보다 하나 더 높은 모습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습하고 기분이 언짢고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고 힘들어해도 우리가 조금 더잘 참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대하는 참 은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늘 푯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점잖고 온화한 말들로 또한 따뜻한 표정들로 그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또한 잘 순종하여 칭찬 듣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